3절, 법의 근거와 법의 효력. 문단 37. 우리의 법 개념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도킨의 answer. 답은 법적 논의는 법이 존재한다면 그 법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행사되는 공권력을 정당화한다는 대체적인 합의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도킨이 명명한 새 법관념이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법관념은 서로 맞자 1. 과거에 내린 정치적 결정이 이러한 정당화를 제공하는가의 여부. 둘째, 제공한다면 어떤 이유로 정당화하는가에 대한 모종의 포괄적인 명제. 셋째, 그리고 이 명제는 그 법관념을 전체로서 통합하는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두어킨의 답에 대한 강력한 반론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때까지 법은 도덕과도 다르고 정의와도 다르지만 도덕과 정의가 과거의 정치적 결정이 어떤 정당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유로 정당화하는가 라는 어떤 명제와 결합해서 도덕과 정의가 개입해서 해석을 낳게 되고, 그 해석을 적용하는 식으로 법적 사안의 해석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해석 과정에서 통합성이라는 법관념은 전체로서 이 해석 과정을 통합해주는 틀을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의 구조에 대해서 법실정주의자들은 다시 반론을 제기합니다. 무엇이 법인가의 문제와 법을 준수해야 하는 문제, 무엇이 법인가의 문제를 A, B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런데 두어킨 너의 법관념은 이것을 섞어버리지 않나, 되게 경계를 희미하게 하지 않느냐, 이런 반론인 것이죠. 특히 도덕과 정의가 법 해석에 개입한다면, 사실은 법이 엉터리다, 엉터리인데 도덕과 정의관념에 비추어서 법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 혹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결론을 내기보다는 도킨 너대로 너의 방식대로 하면은 애초에 무엇이 법인가의 문제에 도덕과 정의의 정당화 개념을 개입시켜가지고 완전히 엉뚱한 길로 빠져서 도덕과 정의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지 않는가. 사실은 악법이 있고 그 악법은 지켜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결론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너는 그 악법을 선법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론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도킨은, 아, 그래, 그 반론은 강력하다, 그래서 나는 이 반론이 제기하는 과제를 해결하겠다. 그 과제란 법을 정치와 긴밀히 결합시키는 저자의 법개념 기술은 엉성한 출발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저자는 법의 근거와 법의 효력의 구별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제시해야 된다. 법의 근거란 무엇이 법인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당화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고, 법의 효력이란 일단 그렇게 해석된 법이 어떤 효력을 가질 것인가, 어떤 효력을 가지고 구체적인 케이스에 적용될 것인가, 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문단 39, 완전한 법정치학의 이론은 두 개의 주된 부문을 갖는다. 첫 번째는 법의 근거이고 두 번째는 법의 효력이다. 그리고 법의 효력은 법의 근거에 부합해야 되지만 법의 효력에 관한 이론이 법의 근거에 관한 이론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예, 문단 43을 미리 보면은 뉴코아 노조의 농성 파업이 정거 농성 파업이 노조법 위반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미 법 위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 실무가들 사이에서 합의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법을 위반하게 된 까닭이 바로 이렇게 절박한 문제에 있어서 사용자는 수십 가지의 죄를 범하고도,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위반의 죄를 범하고도, 편향적인 행정기구와 검사들의, 행태로 인하여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애초에 정당한 파업으로서 정의 행위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대체 근로를 함으로써 그러한 파업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길로서 병존적 정거를 애초의 정의 행위의 취지에 맞게 교섭력을 높이는 배타적 정거로 바꾼 것에 불과한 시민 불복종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재판정 앞에 섰을 때그 판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양형을 결정해야 될 것인가, 집행유예를 할 것인가, 벌금을 작게 내릴 것인가, 이것은 바로 법의 효력의 문제인 것이고, 두 번째로, 정리해고를 정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6호화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게 정리해고도 되지 않는 거죠. 경영상의 위기에 따라서 해고한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발효가 되자, 그것을 탈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기간이 다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지만 이 케이스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리해고를 정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자면 이것은 우리가 노동법 강의 법의 제국 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법의 근거에 대한 문제이다. 즉, 모범례에 따라서 법을 해석해 보니까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쟁의 행위는 허용되는데 정리해고를 쟁의 행위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문도 없고 판례가 일방적으로 이를 쟁의 행위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권의 본질 측면. 이것이 어떠한 통합적인 논리도 갖고 있지 않고 형평성도 없으며 또한 도덕과 정의를 개입시켰을 때도 이에 현저히 반한 것이며 헌법의 어떤 취지에도 반한다. 이런 어떤 문제들은 바로 무엇이 법인가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EX2가 바로 동그라미 1 법의 근거에 대한 문제이고 EX가 바로 법의 효력에 대한 문제인데 법의 효력에 대한 문제는 법의 근거에 대한 문제에 부합해야 되는 것이죠. 애초에 뉴코아 노조의 정거 파업이 시민 불복종의 문제이고 그것을 그래서 그 처벌에 있어서 가볍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적 진술의 근거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의 근거로서 내세우는 어떤 노조법의 취지, 헌법상 노동 3권의 취지 이런 것들에 부합해야 되는 거죠. 이런 원리들, 이런 법 해석 부합하는 의미에서 시민불복종을 다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1과 2는 동일하지 않다. 문단 42. 그렇기 때문에 반론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법의 근거에 관한 이론인 법관념들은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또는 판사는 어떻게 사안을 재판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특정의 구체적인 주장에 우리를 가담하게 하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실정주의 구호는 호소력을 갖는다. B. 그렇지만 법의 효력에 관해 아무런 논쟁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은 법의 근거에 관한 이론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법 실정주의는 틀렸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배타적 점거 농성으로 이루어지는 파업 행위는 노조법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서 법관념들은 법관념을 달리한다고 해서 저나 뭐 어떤 검사나 어떤 판사가 법관념을 달리한다고 해서 어떻게 사안을 재판해야 하는가에 특정한 구체적인 주장에 우리를 가담하게 하진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반은 위반이니까. 그것이 필연적인 연결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의 근거와 법의 효력의 문제는 같지 않다. 이 점에서 실정주의 구호는 호소력을 갖는다. 그렇지만 실정주의자들은, 법실정주의자들은 법의 효력에 관해서 논쟁이 없다면 법의 근거에 관해서도 논쟁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즉, 법의 효력에 관해서 아무런 논쟁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노조법의 쟁의 행위의 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자체가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나 민형사상 책임의 면제 사유와 관련된 쟁의행위의 목적의 대상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으며 그 규율하는 조항은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아무런 논쟁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법의 근거, 무엇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대상이 되는 쟁의의 목적에 포함되는가에 대해서 다루는 이론들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적이란 말은 뭐 힘의 역학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의미에서의 정치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해석 단계에서 정의와 도덕성의 관념이 일정한 비중을 가지고 개입하게 되면 이 개입은 마구잡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선례와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존의 선례들을 꿰뚫는 원리들을 통합하는 의미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 정의와 도덕이 개입한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법관념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 점에서 바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법실정주의는 그 법조항 쟁의행위의 근로조건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효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법의 근거가 논쟁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결정된다는 주장을 한다는 점에서 틀렸다는 것이죠. 결론은 법의 근거에 관한 이론은 판사가 어떤 특정한 사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회의적인 관념이 아닌 한, 그리고 상황이 방금 언급한 식으로 특별한 것이 아닌 한에는 원리적으로 판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상황이 방금 언급한 식으로 특별한 것, 시민불복종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킹 목사가 버스를 탔을 때 이런 것일 경우에는 법관념의 이론들은 마틴 루터킹 목사가 법 위반을 저질렀고 그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고 법 위반을 저질렀을 때그법 위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시민불복종의 점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뭐 가볍게 처벌해야 된다. 뭐 이렇게 처벌해야 된다는 결론을 나오진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특별한 것이 아닌 한에는 예를 들어서 원리적으로 판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엘머 사건에서 자기가 유산 상속을 받을 피상속인을 살해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피상속인 자신의 그 할아버지 였나요? 할아버지를 살해한 그 사람이 상속권을 가질 것인가에 관해서 어떤 법관념을 취하게 되면은 원리적으로 판사가 엘머에게는 상속권이 있다,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엘머는 지금 시민불복종 운동을 한 케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케이스에서는 원리적으로 판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무엇이 법인가의 문제는 무엇이 법인가를 먼저 확정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법은 준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판결하면 될 것이고 특수한 경우에는 무엇이 법인가의 문제와 법을 준수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통합성으로서의 법관념은 충분히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구별의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6장에서 보다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실정주의자가 비판하듯이 무엇이 법인가의 문제와 법을 준수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법관념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것이다. 오히려 법실정주의자들이 아주 사악한 법과 도덕적으로 약점이 있는 실물을 구별하지 못하여 불완전한 법의 역할과 효력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하게 만들며, 또한 법의 효력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법의 근거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법에 대한 이론적 견해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의무론적 독침에 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덩컨 케네디의 그 비판법학 저그 소고 미국 로스쿨의 법학 교육에 대한 비판법학적 소고인 Legal Education as a Training for Hierarchy 이 책을 잠시 살펴보고 사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